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흠이 많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그러나 하나님 붙드셔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을 사용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 며칠 동안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17세 이하 어린 소녀들이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거든요. 그 우승 사실을 전해 듣고 주일날이었었는데요, 제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남자들이 못한 일을 여자들이 했구나. 우리 한국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더 훌륭하죠. 세계적인 인물들을 많이 낸 우리 여성들을 존경하는데요, 그젠가 일간지를 봤는데 그 여민지 선수가 그 축구 일기를 썼답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일기를 썼는데요, 그 일기 중에 한 내용을 어느 분이 간단하게 소개를 하셨어요. 여민지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이제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무슨 글을 남겼냐면,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 찬란한 태양이 있는 법이다 라는 글을 썼답니다. 제가 그 글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젊은 사람이, 어린 학생이 이렇게 심한 철학적인 내용을 일기에다 쓸 수 있을까, 그 말을 듣고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시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66절에서 7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며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짝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이 유익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말씀은 보나마나 노년에 지은 시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경험을 통해서 아주 철학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잘못 행했는데 이제는 말씀을 지키게 됐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하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는 깨닫게 됐다. 여러분, 그 직 지글러라는 학자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피터 드러커라든가 몇몇 그 사회학자들이 계신데, 경제학자들. 그 직 지글러라는 분 책에서 제가 보니까 전 세계 한 300명가량의 탁월한 지도자들을 분석을 하셨어요, 이분이.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 중에 75%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역경 가운데 자랐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없다든지 매우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다든지 참 힘든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세계적인 인물들이 더 많다. 그래서 그분이 쓴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 adversity quotient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IQ라는 말은 여러분 다 아시죠? intelligence quotient라고 그러고, EQ도 알 겁니다. educational quotient 또는 emotional quotient라고 그러는데요, AQ라는 말을 제가 접하고 굉장히 새로운 용어라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역경지수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역경이 심하면 심할수록 성공할 가능성은 높다. 사실 뭐 우리나라 대통령들만 보더라도 다 충청 이남에서 태어나셨죠. 그렇죠? 여러분 충청 이북에서 태어난 사람은 대통령 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충청도에서 태어나면 이제 총리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죠? 역대 총리들 제가 쭉 계산해 보니까 대부분 충청도 분이셨어요. 김종필 씨, 이해찬 씨,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분 계시죠? 이 교회에. 그죠? 대부분 이제 충청도 분들이 총리를 많이 하셨는데요. 대통령이 되려면 시골에서 태어나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럴까요? 의지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그러셨고 또 거제도에서 나신 분, 또 전라남도 무슨 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하이도에서 나신 분. 이렇게 주로 내려갈수록 대통령이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여러분 출산하실 때 여러분 자녀는 저 시골로 보내서 시골에서 출산하도록 하시면 대통령 될 확률이 높고요. 이 강남에서 태어나면 그냥 중간 정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분의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사람이라는 것이 역경을 통해서 새로워지는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톨스토이 아시죠? 톨스토이는 귀족 출신이고 가문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언제부터 심각한 문학가가 되냐 하면 두 자녀를 잃은 다음부터입니다. 자녀가 13명이 있었고요. 그 중에 두 자녀를 잃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대문호의 길을 걷습니다. 많은 문학가들이 이 톨스토이만큼 인간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인간 이해에 관한하는 톨스토이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 글은 많이 안 읽어봤습니다만 이 톨스토이의 글은 가능하면 읽어보려고 애를 쓰고 또 그 중에 많은 단편들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탁월한 문학가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는 크림 전쟁에도 터키와 소련이 싸웠죠. 러시아가 싸울 때 가서 전쟁에도 참여를 해봤습니다. 아마 그 전쟁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빵을 먹어보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자녀를 잃으면서 생애 커다란 전환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은 전 재산을 가족과 아내와 그 자녀들에게 남기고 농촌에 들어가서 평생을 농촌 봉사,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생을 마칩니다. 저는 이 시편 기자의 글을 생각하면서 정말 고난이 유익한 것이냐? 고난은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유익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오면서 고난 없이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인간은 고난과 형통이라는 두 가지 시줄과 날줄과 같은 여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안도 큰 누님은 일찌감치 신앙생활을 하셨고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 저희들은 훨씬 뒤에 했는데요. 그 동기는 저희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이 망했어요. 실패하면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온 식구들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그럴 때 큰 누님이 권면을 해서 이제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저희 어머니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때 우리가 망하지 않았으면 좀 고생을 덜 하셨을 텐데 이렇게 고생을 하셔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망한 거 아니다. 그때 안 망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니? 우리는 망한 게 아니다. 축복이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목사가 좀 부끄러웠죠.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사업을 거둬가시지 않았으면 아직도 우리 가족은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경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갔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방법이죠. 때로는 사업을 거두어 가시고 건강을 거두어 가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7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목적이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괴롭힌다고요?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세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세요.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죠. 마치 우리 중고등학교 때 하기 싫은 공부를 하라고 부모님들이 닥달을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괴로움으로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아마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사실 하나님 만나기가 힘듭니다. 여기 기자가 69절에 이런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들, 70절에 그들의 마음은 살쩍 기름덩이 같으나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상태죠. 자기 스스로 충분해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기의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충분해요. 더 이상 하나님도 필요하지 않고 구세주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를 여기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최고 갑부들, 돈 많은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한번 따져봤어요. 죄송합니다, 없어요. 우리 삼성의 이씨 가문에도 한 분인가 있으신 것 같고요, 정씨 가문에도 거의 없어요. 박씨 가문에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들을 뭐 비하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이 가진 것이 많으면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진 것들을 종종 빼앗아 가십니다. 누리던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보면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3절,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하건 가난하건 지식이 있건 없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힘들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42장에 보면 자기가 깨달은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실까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인데요 3절 말씀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른 자가 누구냐?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는 것도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의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고난을 통해서 욥이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절에 있는 대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 그 말은 영적인 깊이가 훨씬 더 깊어졌음을 고백하는 거죠. 귀로만 듣는 것하고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안식년 동안에 미국에서 잠깐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쏘나타라는 차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쏘나타가 너무너무 예쁘게 잘생겼고 뭐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몰라요. 뭐 어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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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가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제가 궁금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근데 그 모습이 연상이 안 돼요. 그 차를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아, 이렇게 생겼구나. 영적 진리를 터득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과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의 영적 인식의 차이죠. 영적인 지식이나 지혜를 터득함에 있어서는 고난이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욥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우리 청년들 또는 그 중년층에서 자살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하루에 35명이 자살을 한대요. 세계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됐습니다. 제가 90년 초에 동구권 개방이 되고 동구권 선교를 위해서 헝가리를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요, 거기서 차를 타고 부다페스트에 가서 많은 자녀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헝가리의 자살률이 세계 제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 사람들이 죽는가 또 조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두 가지 현상이 있었는데 하나는 속았다는 겁니다. 좌절감. 공산주의가 모든 것을 해결할 줄 알았는데 3, 40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좌절감. 그 다음에 개방이 되면서 서구 세계를 보기 시작했어요.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이 많은 청년들을 자살로 몰아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요즘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많이 자살을 합니다. 그 빅터 프랑클이라고 여러분 아마 잘 아실 텐데요,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포로의 수용소에서인가 뭐 번역이 됐는데요, 그 빅터 크랭클 박사가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유대계죠. 아우슈비츠 감옥에 있다가 살아나오신 분인데요, 이분이 자살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일일이 왜 그렇게 자살을 하느냐. 결론적으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자살을 한다. 이분이 미국, 죄송합니다, 한국 통계는 아니고요, 미국 통계를 그 책에 써놨는데 알코올릭들 있죠? 알코올,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나요. 죄송합니다. 네,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마약 환자들, 이런 사람들의 거의 100%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만들어낸 이론이 로고테라피라는 치료법입니다. 심리치료 방법이죠. 그러니까 정신병 걸린 사람이나 쇠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분은 그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것이 정신병을 치료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분이 찾아내셨거든요. 사실 우리의 삶에 의미를 찾지 못하면 자살해야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전혜린 씨라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학생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그 생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도대체 왜 나는 여기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끊임없는 질문을 하면서 결국에는 자살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책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도 하나님 없었으면 자살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 의미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목사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영적으로 우리가 깊어질 수 있다면 고난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시편 기자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고난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성도들에게는 영적으로 유익을 가져다 주는 도구라는 사실을 고백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병철 씨, 고 이병철 씨죠. 저희 신학교 시절에 박성수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서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저희들 상담학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날 고 이병철 씨하고 이제 함께 아마 대화가 시작됐나 봐요. 거기 이제 중역들 모아놓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병철 고 회장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대요.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3시간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기의 아픔, 고난, 이 회사를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주 솔직하고 개인적인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래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렇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고난 속에 고난을 지고 가는구나. 그래서 이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7장,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여러분 지금 형통하세요? 기뻐하시면 됩니다.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라. 여기서 옛날 성경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는 겁니다. 자살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한 날에 생각하셔야 돼요. 뭘 생각합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고한 날에 깊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면 공고한 날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인생도 형통한 날만 사는 사람도 없고 어떤 인생도 공고한 날만 사는 인생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계속 병행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형통한 날을 주셨다가 공고한 날을 주셨다가 마치 담금질을 하듯이 쇠를 풀무불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어렸을 때 그 대장간을 지나다니면서 저는 구경을 많이 했거든요. 재밌어서 어떻게 낫을 만드나, 이 뜨거운 풀무에 집어넣었다가 부드러워지면 때려서 만드시더라고요. 또 단단해지면 다시 집어넣어요. 그랬다가 부드러워지면 또 때려서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면 고난 속에 잠깐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랬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부드러워지면 다시 꺼내세요. 이 곤고와 형통은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어떤 때는 풀무불에, 어떤 때는 형통한 길을 걷게 하시는 그분의 뜻을 헤아려 알지 못하도록.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루아침에 우리가 망하기도 하고, 우리 97년도에 그랬죠. 탁월한 사업가도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리 똑똑한 직장인들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 일평생 동안 해야 되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실 것이고 곤고한 날도 주실 겁니다. 형통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되고요, 곤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더 성숙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우리를 형통케 하고 때로는 우리를 곤고함에 두셔서 하나님만이 우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생을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우리 일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